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룹이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들을 아주 책망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과 속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은 거룩한 모습으로 겉은 아름답게 꾸미기는 하는데 속은 전혀 꾸미지 아니하고 속은 썩은 그 상태 그대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듣지만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무엇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붙들어버리면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형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진짜 진리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그곳으로 다가가도록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보다도 우리가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전에 해왔던 것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당시에 정결규례였습니다. 정결규례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결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규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죠. 4절에 보면은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더라. 여기 보면은 씻는 것이 나옵니다. 손을 씻는 것이 나오고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시장을 갔다 오면은 목욕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같은 공기를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마도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몸을 씻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깨끗하게 다시금 한 번 더 씻는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결 규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면은 거기 물두멍이 있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고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손을 씻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손은 하나님께서 손을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 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씻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올 때는 더러운 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아와서 즉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와서 정결한 예배를 드려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을 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저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은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 씻는 행위가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손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정결함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이니까 저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씻는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 이 정결 규례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다른 규례들을 세분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되어 온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규례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규를 가리켜서 율법의 울타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율법의 울타리.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어떤 그런 규범들을 말하는 것이죠.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규칙이 너무 세분화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규칙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 규칙들을 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는 일하는 것에 대한 세분화, 세칙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씨뿌려서는 안 되고 박갈기에서도 안 되고 잘라도 안 되고 묶어도 안 되고 빻아도 안 되고 구워도 안 되고 털 깎는 것도 안 되고 양의 털을 깎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털 깎는 거 안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머리털을 빗으로 빗다가 이거 빠지게 하면은 이것도 일이 되는 거구나 해서 안식일에는 되도록이면 거울을 보지 말라. 왜냐하면은 거울을 보면은 머리가 엉크러진 것이 보일 것이고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다가 보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빗질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미시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손톱과 발톱을 안식일에 깎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해서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느질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근대에 들어서는 스위치를 켜는 것도 전등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가족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이번 안식일에는 이방과 이방에만 불을 켜놓도록 하자라고 해서 안식일 전날 미리 불을 켜놓고 안식일에는 켜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스위치를 켰다면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의 힘을 얻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단치는 것을 보면은 왜 전등불을 켰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들이 정죄하면서 대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가고 있는 전통 이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이 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어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 하면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거룩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정결규례를 잘 지키느냐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규칙 거기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에 옮겨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좋게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종교의식도 사실은 우리가 좀 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실 때 사실은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기도 하죠. 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기도도 잘못할 수도 있고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보의 글씨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정죄를 하거나 왜 저러냐고 마음에 두고 있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잘못하면은 우리는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위험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배 전통이 생겨집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과거에 그 어떤 해왔던 전통들을 하나의 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면은 나는 예배를 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 몸과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신이죠.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전통도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떻게 찬송했는가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과연 그 가사에 내가 몰두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 들으면서 공감을 하면서 주님 저도 이 기도에 공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마쳤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을 안 외웁니까? 왜 주기도문을 왜 안 외웁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는 것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하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그 의미를 꼬박꼬박 씹어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왜 없는가? 예배당에 보면은 제 뒤에 십자가 크게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보통 왜 여기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걸어놓았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목에만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 형상은 없지만은 내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면은 그는 십자가를 짊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형상도 없었고 거기에는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도 없었고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도 없었고 거기에는 악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가장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것은 왜 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전통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한 120여 년 이상 지내오면서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죠. 이 전통들에 대해서 폐지하자 또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자주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새일 예배도 드리고 왜 이렇게 자주 모이냐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을 비판을 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자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 위에 서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모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무슨 헌금이 종류가 그렇게 많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있고 11조 감사의 물이 있고 건축 헌금 있고 선교 구제 1000번째 따져보면 한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신약에서는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자, 구약의 산물이다, 율법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 내에서의 소리들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와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과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 예물을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피와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유는 주님, 저의 인생 전부는 제 수입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죠. 11조에 예물도 드리고 그 11조 정신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물질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죠. 구약을 보면은 이 예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낙헌제가 있었고 감사제가 있었고 서원제가 있었고 다양한 예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이름을 숨기고 무기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헌금자와 예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바나바가 있었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부의 엽전 두 푼이 있었습니다. 엽전 두 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 과부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예물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공개를 하셨습니다. 헌물과 내용 이와 같이 공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보에 우리의 이름, 헌금한 분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좋은 전통들은 살리되 그러나 형식만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에 내용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 안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데 바깥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썩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보다도 겉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겉보다도 속을 더 중요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예, 속 터졌다 그 말이죠. 속이 터졌다. 속 터지는 인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에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손을 씻어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은 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와 같은 전통은 겉으로는 지키고 있었는데 예배의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는 있었는데 제 속은 문드러져 있고 제 속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폐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걸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이 그 부모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부모를 먹여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농사를 지은 것 그 속에 일부분은 부모의 몫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제가 이걸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만은 고르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쳤다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있던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리는 그러면서도 양심에 전혀 그리낌을 받지 않는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전통을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대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가장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과 율법이죠. 근데 율법의 핵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모세 오경과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율법 자체이신, 복음 자체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율법이 가르치는 그 사람,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흥분해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면은 얼마나 흥분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먹고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흥분해야 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왜 손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이것 가지고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 되신 예수님에게 대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비본질에 목을 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본질에 목을 메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교회 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 와서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 보여도 그건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래도 조금 틀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은 전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전통은 조금 틀려도 조금 놓쳐도 괜찮습니다. 조금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 근데 그들은 그때 예수님 왜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식사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죠.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눈을 품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나는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이곳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쏠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형식과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와 더불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것이 정말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그 어떤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